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알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소망 속에 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고 듣는 날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 16장 말씀은 이 환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첫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의 마지막 고통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일회 동안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그들이 연단 맞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들이 같이 억해 여기고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님을 죽인 사람들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금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환란에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러므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진짜 성도들 멤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신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었고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러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중생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은 지금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환란 때 이러한 일이 엄청나게 무섭지만은 이때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란 말이 나오지 일곱 교회가 나오지만 4장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에 올라간 이후부터는 이 교회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환란 때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어집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요. 바로 지금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다 환란에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냄새를 맡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축복이 되는 것이요. 또 지금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으로 고난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희생봉사하며 복음을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환란 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7년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십니까?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데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로 구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16장 16절부터 바로 아마겟돈이 나오죠. 이건 최후의 전쟁입니다. 지상에는 모든 민족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다가 2억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흘린 피가 1만 6천 스타데온에 이르고 그 강물의 피의 강물의 높이는 말굽비까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6장 16절 또 이후에 계속 읽으면서 또 다른 말씀과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을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니라. 아마겟돈은 문자 그대로 무리들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무기또는 무기또란 말은 무리들의 계곡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역의 군대가 이 특정한 공간이나 지역에 모일 것을 뜻합니다. 그 지역은 신약성경 지도에 분명히 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12장 11절, 스가랴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니라. 바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소는 재림으로 재림되는 장소인데 이 장소는 바로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그 위치가 여기서는 골짜기로 말하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언덕으로 말합니다.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했습니다. 3장 11절로 11절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자, 이 구절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설명할 여지 없이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성경은 역사와 미래 역사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 역사 기록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성경을 말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원수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지 않는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복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유엔 총회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 모인 세계적인 종교회의로서 그 배후에는 2억의 기병대를 보유한 동방의 열 왕이 주도할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곳이 아닌 팔레스타인에 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쪽 계곡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또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은 짓밟히게 돼서 그 피가 거의 3피트 길이로 160마일을 기손강에서 요르단강까지 흐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말들과 말탄 사람들의 발이 피에 잠길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 그 피가 주님의 옷에 튀어서 하얀 옷이 빨갛게 변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몇백 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전히 세상 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뭐가 잘 되면 좋아하죠. 그러나 진정인 소망, 복된 소망, 디도서 2장인 것처럼 우리는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결국은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대접이죠,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일찍이 없었더라. 참,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는 지진은 어떨까요? 참, 땅이 흔들려도 엄청난데 하늘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던 1906년의 지진, 이것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또 1917년에 알라스카에서 일어났던 지진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끔찍한 지진이 결국 우시아 왕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24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종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의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게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는도다.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부와 기쁨이 그치도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치욕의 성읍은 헐리고 모든 집은 닫혔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거리들에서는 포도주를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얻어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그때 땅의 한가운데서 백성 중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니 마치 올리브나무가 흔들림 같을 것이요 포도 수확이 끝난 뒤 포도를 줍는 것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를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임이요 나의 야임이요 내게 화로다. 기만하는 자들이 기만하여 행하였도다. 정녕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은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또 18절 보면은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흘릴 것입니다. 20절 가보니까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는 선지서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멀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진짜를 잘못 이야기하고 거짓 것을 믿게 돼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됐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재물을 많이 모았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을 그 허탄한 이야기를 더 많이 쫓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좀 저렇게 잘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함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물질과 재물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이 물질은 내 몸까지도 포함되죠.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웰빙 건강만 찾고 건강식만 찾고 영적인 건강을 찾지 않은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6장 19절 본론 들어와서 본문 16장 19절 봅니다.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자, 우리는 이 계시록이 환란을 설명함에 있어서 네 번에 걸쳐서 다른 형태로 또 동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배웠죠. 마치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동시대 일인데 결국 다른 면을 기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첫째는 인재항, 둘째는 나팔재항, 세 번째는 대접, 호리병재항,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면을, 환란에 일어날 네 가지 면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특별히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이 파괴될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파괴는 구체적으로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죠. 자세하게 기술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14장 이미 보였지만 14장 8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습니다. 또 그리고 16장 19절 지금 읽은 역에서 또 무너진 것을 듣습니다. 결국 이 세 구절들, 이것은 동시에 사건입니다. 동시에 사건이지만 설명을 다른 장에 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치하의 바벨론 파괴, 바로 이것이 14장 8절에 나오고, 진노를 붓는 그 대접 심판 호리병으로서 파괴는 16장 19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4장 8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은 적그리스도 치하의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있는 것은 진노를 퍼붓는 그런 파괴, 그 다음에 17장 18장 앞으로 가면은 세부적으로 그때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바로 큰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그 큰 바벨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 큰 바벨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전도서 보면 이 땅에 하늘 아래 새 곳이 없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옛날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 사두개인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 서기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종교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행위를 보고 그들의 모양을 깨달아라. 아무리 말을 잘해도 행위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고, 그것을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부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대접, 결국 호리병의 설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완전히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죠. 성경 말씀은 이제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에 이제 군대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6장 15절에는 환란 후 이삭 죽기의 휴거, 환란 성도들 휴거가 있는 것을 봤고, 16장 19절에서는 바벨론이 파괴하는 것을 말씀했고, 이제 재림은 실질적으로 19장 11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과 18절은 지금 읽은 16장 19절에 자세한 묘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계시록 16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의 심이 크기 때문이라. 자, 이 우박의 재앙, 한 8파운드 정도 되는 그 볼링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건 엄청난 거죠.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이건 상상을 불허합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8파운드, 즉 그 볼링장에서 굴리는 그 무게가 8파운드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볼링공을 가지고 돌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803년 4월 26일 불란세 노르망디 지방에 거기 레글이라는 그 마을에 10파운드짜리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걸 못 봤죠. 자, 그리고 비키니 환초에서의 그 폭탄 시험에 관한 보고서를 읽어본 사람의 증거를 들어보면, 그 폭탄 실험을 했는데 우박들이 떨어졌습니다. 우박들이 떨어져서 그 전함들에게 떨어져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자폭탄은 대기를 변화시켜서 10 내지 20파운드나 되는 우박들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그 전함들의 갑판을 찌그러뜨리고 그 큰 피해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다 가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박은 여호수아 10장 8절로 13절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도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장면임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하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게 우박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이게 우박인지 몰랐겠죠. 돌이 떨어진 것처럼 환란 때에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 환란 때에도 이 큰 볼링공으로 한 8파운드짜리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독하고 그 재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오늘날도 너무나 큰 재앙이 오면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그저 하늘도 무심하시 그렇게 오히려 더 마음을 더 강하게 단단히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란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환란 때 그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떡할까.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았습니다. 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지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말씀하시고 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로운 행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물 흘려 돌아가시고 셋째 날에 사활하시고 우리가 갈 지옥까지 갔다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씻겨져서 믿을 때 의로워지고 우리는 다시 지옥 갈 필요가 없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게 바로 의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라면 세상 임금 통치자가 심판을 받느니라. 결국 이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여 사망을 이겼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받되 영원한 형벌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 형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러한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죠. 잠깐 동안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얻었을 때 받는 위로 영원한 위로 사망을 초월한 위로 바로 여호와 샬롬이죠.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언제 죽어도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평안이 이게 최고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죠. 이 평강이 없이 물질과 물질이 있고 건강하면 대부분 우리가 다 죄를 짓더라고요. 제가 LA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한국분들이 많은 사람이 마약 환자가 되고 교회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물론 필요하니까 주긴 줍니다만 그들과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다들 이구동성하라는 얘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해서 돈 좀 벌어서 마켓도 하고 게스테이션도 하고 돈 좀 버니까 이젠 좀 누가 알아주길 바라니까 술집 가서 술을 먹고 마음은 아무리 달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죽음의 그 참 위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도망가고 아이들도 불풀이 흩어지고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결국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지 않고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되고 몸이 건강하면 결국은 죄의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의 피가 흘러들어올 때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불의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찬송가에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믿어야 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되질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진정으로 믿을 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구하고 뭔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결국은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죽을 몸에 안에 살지라도 이 육신의 모든 정욕을 정복하고 승리함으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새 몸을 입게 되는 소망 속에 살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주님 만날 준비하는 곳이지 바로 신부가 돼서 주님 남편이신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뭘 계획하고 이 땅에서 뭔가 누려보려는 것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실망밖에 안 하죠. 옛날 수가성 여인이 만족이 없어서 남편을 다섯 번 갈았지만 결국 여섯 번째는 그냥 살면서 한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럴 때 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그 마음만 여러분이 드리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원과 곡식들, 집들,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파괴할 8파운드 안에 되는 우박들과 이러한 가죽을 태우는 해와 가죽까지 태우는 해와 그 다음에 갈증의 고통으로 부은 혀 피밖에 마실 것이 없고 인구에 반하는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땅에 비틀거리고 오가는 이러한 시대 광판 동물들이 희치꽃게 새처럼 아이들을 죽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한 데 사용할 것이며 섹스와 교육과 돈과 과학을 계속해서 숭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숭배하고 경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아직도 빠져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일어나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세상 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정말 신부단장함으로 주님 오실 때 자리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혼비백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다리다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